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시는 그 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성경학자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까지 말한, 그래서 에베소서 이걸 차근차근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 차근차근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에베소서 같은 책은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중요해요. 에베소서 읽을 때 지난주일 주보에 길성남 교수라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 책 지난주일 주보에 소개했어요.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런 책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 엄청 좋습니다. 이 책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나라 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에베소서가요, 지난주에 이제 며칠 묵상하신 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거대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4절부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요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4절 보시면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로 끝나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여러 문장인데요, 본래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한 문장이에요. 마치 일필휘지하듯이 이게 뭐 줄줄줄줄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이게 구절구절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길어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찬송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거기도 하지만 아마 초대교회의 찬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힘껏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잊어먹고 에베소서 잊어먹고 묵상 안 하신 분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은율도 있고요, 은율,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인치사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창세 전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묵상했던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시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고 또 9절 하반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 경륜, 이거는 보통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고요,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요, 그저 우연, 그저 무의미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아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이요, 결국에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것은 비존재, 그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럴 때 통일이라는 거는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질서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요, 질서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노래거든요. 운율이 있어요. 아름다움과 조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아름다움과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그 조화와 질서의 열매가 아주 안식, 그 샬롬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깨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깨어지고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삶이 고단한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타락한 세상. 우리가 인생이 참 이게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고 슬플 때도 있고 참 이게 힘겨울 때도 있고 뭐 병이 들고 늙어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이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요, 이 타락의 영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에, 사람의 생각과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세상의 풍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타락의 영향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 영혼만 딱 구원해서 천당 넣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뭔가 어떤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기에는 일이 너무 고단한 거죠, 진짜. 되는 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더욱이 고통과 괴로움이 남의 문제일 때는 좀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내 문제가 되면 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무신론자들 너무 비난하지 말고 불신자나 무신론자를 너무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믿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고 오히려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막 그냥 욕하지 말고 이게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병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시편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너무 진짜 하나님 계시나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야, 참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실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혹세무민하는 거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받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워낙 이게 좀 아주 문제인물, 그 당시에 문제인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거를 구경한 적이 있었고 구경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신성모독적인 인물인 거죠. 누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 박해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엘리트였어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기독교인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는 예수는 신성모독적인 인물이고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를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거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린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실 엄청나게 더 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보지 못한 영광이 있고 아직 듣지 못한 음성이 있고 누리지 못한 여러분 그런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잘 아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도 있고요. 교회를 출입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한때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가지고 굳어지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죄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짊어지고 여러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하늘의 영광에 앉으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을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에베소서를 읽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한 39번 좀 나와요. 한 40번 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그런 거룩한 신비, 거룩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엄청난 신비, 엄청난 신비입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 내가 얼마나 예배당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일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종교, 절집회를 다니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가 뭐를 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지성이면 감천. 예수 믿는 신앙은 내가 뭐를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느냐,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 누린다는 점에서 내가 보탤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할 게 없어요. 나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요 걸림돌이에요.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돼요. 사람들이 거저 받는 거 자존심 상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제 파악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자기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요,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생이요 주제 파악 못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깨 힘주고 잘난 체하고 큰소리치고 사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다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살아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나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다 그래요. 뭐. 네.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별거 아닌 게 뭐 저런다 이러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는 것을 자꾸 힘주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뻐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주목하면서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전체 제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느냐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 거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2절, 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 그런데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거침이 없이 살아가는, 거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행복할까요? 비참할까요? 여러분, 그거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거침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고 주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게 얼핏 보면 조금 더 이거 뭐 센스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우냐?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영국의 기자가 쓴 책이에요. 영국의 어떤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옳고 그름이 다투는 세상이 아니고 진리와 거짓이 다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은 개소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개소리가 뭐냐 하면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다만 인기를 끌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KBS나 MBC 뉴스 텔레비전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텔레비전 보시는 분 어른들이 많아서 텔레비전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볼 겁니다. 요즘 딱 요즘도 9시에 뉴스 하나요? 9시, 8시 뉴스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딱 텔레비전 켜고 텔레비전 앞에서 경건하게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요 공영방송의 힘보다 무슨 종편의 힘이 더 세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신문을 보기보다는 그 신문 다 인터넷 포털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종이신문 잘 안 봐요. 예전에 공영방송이라고 할 때는요 공영방송에 무슨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를 요구라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요 그런 거 잘 안 보고 다 유튜브 보고 핸드폰 가지고 이것저것 그런데 그게 다 개소리. 개소리라는 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텔레비전 안 봅니다.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뭐든지 볼 수 있는데 컴퓨터로 뭐든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말이 무궁무진하고요. 볼 수 있는 장면이 무궁무진하고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궁무진해요. 이 기자가 개소리라는 거죠. 개소리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인기를 끌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무슨 뭐 언론이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이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말 개소리를 진실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처럼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집단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 카톡으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거 잘 믿지 마세요. 항상 팩트 체크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게 카톡으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심하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라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자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거야말로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힌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이게 어그러져 가지고요. 다수가 항상 옳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념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점점 어그러져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로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죽어버린 그런 상태, 죽음의 권세에 매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처지에 놓여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이거는 새로운 창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일종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우리 늘 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참회기도 하고 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빚어내십니까? 새로운 삶의 목표를 따라가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 새롭게 창조하신 목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통제가 되어야 돼요. 통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지배, 말씀의 지배.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통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 지난주 설교에 보면 데살로니 전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한 16가지 명령을 하시는, 명령. 우리는 명령을 받는다.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죠.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던 성도들, 데살로니가도요, 이게 음란이 문제였어요. 우리 시대도 음란이, 로마 제국의 문제가 사실 음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주신, 신은 많은데 로마 제국은 이게 다신교였거든요. 신상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의 주신은 디오니소스였어요. 에베소의 주신은 신약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데미는 아프로디테, 미어 여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아프로디테 신상을 보면요, 막, 아유, 그게 막,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음란함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성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거였어요. 우리 시대도요, 음란함이 죄냐? 아, 이게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도로를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중학생 같아 보였어요. 이게 교복 입은 두 놈이 붙어가지고 막, 여튼 아휴, 하여튼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가방을 메고 지나가시면서 그 두 놈을 보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듣나요? 더 달라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저는 저러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는데 싶은 생각이, 그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시고 음란함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음란함, 방탕함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지만 너희는 아니야. 너희들은 명령을 받고 있고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 거듭났다 그럴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고, 여러분 영광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뭐가 선한 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것이 선한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목표가 뚜렷해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삶의 목표가 뚜렷한, 부르심이 뚜렷한 사람, 소명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